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어서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아니하고 잘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담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굉장히 인상적인 다음과 같은 광고 카피,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예,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하십니까? 이 광고?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예, 저 말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기업 TV 광고에 나왔던 문구인데요. 카피라이터 박웅현 씨가 만든 저 말은 단순한 광고 문구를 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이 말에 대한 간단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방송실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거의 모든 분들이 아실 겁니다. 바로 이번 리우올림픽에서 사격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진종호 선수입니다. 대단한 선수죠. 예. 세계 최초로 올림픽 사격 부분에서 3회 연속 금메달을 딴, 아, 정말로 대단한 선수인데, 자, 그럼 밑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밑에 있는 선수는 위에 있는 진종호 선수와 마찬가지로 사격 종목 대표 선수예요. 근데 이번 리우올림픽 사격에서 은메달을 딴 김종현 선수입니다. 저기는 김종현 선수가 그 메달을 땄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언론에서도 기대하지 않았던 선수가 메달을 땄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사실 저 김종현 선수는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도 은메달을 땄던 선수입니다. 하지만 언론을 비롯한 거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 그러니까 밑에 있는 김종현 선수는 2회 연속 은메달, 은메달, 2등, 2등 했어요. 하지만 모든 언론들, 예, 김종현 선수는 오직 금메달을 딴 1등을 한 진종호 선수에게만 모든 관심이 쏠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사진 한 장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있는 사람 두 명 다 이번 리우올림픽에 출전한 우리나라 국가대표 여자 선수들인데 이름까지는 몰라도 혹시 저 선수들이 어떤 종목에 출전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왼쪽에 있는 선수는 금방 아시겠죠? 머리 위로 환한 미소와 함께 머리 위로 하트를 그리고 있는 선수, 양궁 종목에서 이관왕을 차지한 장혜진 선수입니다. 특히 저 장혜진 선수 인터뷰할 때 보셨습니까?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린다. 참으로 귀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저 선수 어떤 종목이 누구인지 아는 분 계십니까?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예, 오른쪽에 있는 선수는요, 여자 하키팀의 주장 한혜령 선수입니다. 저 선수 역시 누구 못지않게 피나는 연습을 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했어요. 하지만 금메달은커녕 예선 통과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저런 선수가 있었나? 뭐 이 정도예요. 자, 이처럼 올림픽에서도 예선을 탈락한 선수, 사람들의 주목을 거의 받지 못합니다. 2등이나 3등을 한 선수 역시 사람들의 관심을 그렇게 많이 받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만, 1등을 한 선수에게만 쏠려 있습니다. 올림픽 정신은 승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데 있는 것이다. 성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노력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올림픽 정신이다. 말들은 그렇게 하죠. 근데는 보세요, 정작 올림픽에서 국가별로 순위를 매길 때 우리나라가 지금 몇입니까? 예, 아무튼 국가별로 순위를 매길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금메달 숫자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들어서 금메달 1개 그리고 은메달 100개를 따낸 나라가 금메달 딸랑 2개만 따낸 나라를 절대로 앞서지 못합니다. 그게 엄연한 올림픽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중요한 평가의 기준 오로지 금메달이 몇 개냐, 누가 더 많이 1등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올림픽에만 해당되느냐? 아니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1등이 되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던 광고 카피 있지요? 네, 설교 서두에서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실제로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어떤 중학교 학생들에게 보여줬더니 오래된 거니까 TV 광고, 무슨 광고 카피 이게 아니라 정부, 기업, 학교를 비롯해서 그야말로 모든 우리나라의 금과 옥조처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교훈처럼 중학교 학생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정부나 기업이나 학교, 비롯해서 모든 조직, 거의 모든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데도 있죠. 1등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심지어 교회에서도 1등만을 강조합니다. 오로지 양적인 성장만을 부흥의 척도로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팽배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1등만을 지향하는 성향, 1등주의에 대해서 생물학적인 본능으로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진화론자 찰스 다윈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찰스 다윈도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독교인이었어요. 자, 근데 다윈이 뭐라고 주장하느냐? 다윈은 이 세상 모든 생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 약육 강식의 원리, 적자 생존의 원리라고 말했습니다. 즉, 생존 경쟁에서 이긴 생물만 살아남고 생존 경쟁에서 진 녀석은 도태된다. 이런 학설을 주장했어요. 이게 이 세상 모든 만물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다. 시간이 없어서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원리는요, 우리에게도,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예전부터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약육강식의 원리, 적자생존의 원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본능적인 이유 때문이든지 아니면 사회의 구조적인 이유 때문이든지 좌우간 언제나 어디서나 1등을 지향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성경 역시 1등주의를 주장하고 있을까요? 주님께서도 이 세상의 핵심 가치인 1등주의를 가지고 살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1등주의에 관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원리는 1등주의가 아니라 공존주의, 함께주의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 같이 화면 통해 오늘의 첫 번째 본문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생존하고 있는, 생존하고 있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개신교 신학자인 독일 튜벵겐 신학교의 위르겐 몰트만 교수는요, 창세기 내용 중에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내용을 두 가지로 꼽았습니다. 첫째,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남녀 관계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동시에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예, 누굴 먼저 만드셨죠?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를 돕는 존재로, 그렇죠? 예, 찾지 않겠습니다. 남자를 돕는 존재로,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그런 내용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창세기 2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오해를 하느냐, 한마디로 요겁니다. 남자는 왜 안 나옵니까? 저 나온 줄 알았는데. 남자는 하늘, 그 다음 여자는, 어째 대답이 없으셔요 이렇게. 예. 남자는 하늘, 대답이 안 나오니까 제가 쑥스럽잖아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예. 이런 식으로 남녀를 차별하고 여자를 비하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틀린 건데, 잘못된 건데, 그런 잘못된 생각의 근거로 성경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자를 먼저 만드셨다. 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자를 남자 돕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거 왜 이래? 남자는! 그렇게 살면 나중에 이제 곤란해질 경우가 이제 오는데, 아무튼, 예. 여러분, 이거 오해입니다. 왜냐?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내용은요, 남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를 구별하는 것이에요. 특히, 잘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여자를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여자가 남자를 도와야 된다. 무조건 여자는 일방적으로 남자를 도와야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이고 기능적인 차이, 역할의 차이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주 쉽게. 자, 여러분, 천지가 개벽한다 해도, 예, 천지가 개벽한다 해도 남자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낳을 수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뭐, 외신에 보니까 남자가 임신해서, 아이고, 그런 얘기 믿지도 마시고 될 수도 없어요. 예. 천지가 개벽해도 안 됩니다. 뭐, 과학적인 이유에서, 의학적인 이유에서, 아, 이거 필요 없어요. 그거 되지 않아도,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못 바꿔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자, 그러므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남녀 차별을 주장하거나 여성을 비하하는 사람, 이거 성경을 단단히 오해하는 것인데, 창세기 내용 중에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내용이 저기 있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자, 저 말씀을 어떤 식으로 오해했느냐. 지금 읽은 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명령이 나타나 있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정확히 말하면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메인이에요. 이게 오리지널.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건 보충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서, 그래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인데요,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이 오해를 했다, 잘못 해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다에서 다스리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다라고 합니다. 우리말 어감으로는 다스리다, 군림하다, 통치하다 그런 뜻일 것 같지만 아니에요. 라다라는 말은 관리하다, 돌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누가요? 인간이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한다.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더불어 함께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인간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인간이 그걸 잘 관리하고 돌보아 주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방금 전에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과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땅을 정복하라, 이 정복하라는 설명 역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폴레옹, 징기스칸처럼 남의 나라 영토를 빼앗아라, 정복,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침략하고 뺏어도 된다, 그런 뜻 전혀 아닙니다. 정복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유용하게 사용해라, 지혜롭게 잘 사용해라,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을 유사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등주의의 관점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 땅의 모든 만물 중에서 1등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1등 존재인 인간에게, 1등 존재인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마음대로, 우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했어요.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하고 또 심각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세상적인 일등주의의 관점으로 오해하고 잘못 해석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인간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잘 관리하고 돌보아 주라고 명령하신 이 땅의 모든 만물들,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오로지 인간의 편리에 따라 인간 중심으로만, 인간만 편하면 돼. 인간 마음대로 자연을 파괴하고 동식물을 남획하고 그리고 자원을 고갈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왜 그렇게 당연하게 여겼습니까? 인간이 1등이니까 인간들 마음대로, 우리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즉, 무슨 수를 쓰든 다른 사람을 이겨야 해요.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이기고 내가 1등이 되어야 해. 다른 사람을 누르고 밟고 내가 올라가야 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돼. 이러한 생각이 마치 정당한 것인 양 사람들의 의식 속에 꽉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너무나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아주 의미 있는 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많이 이번 올림픽에서 나온 그 여러 가지 장면 중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번 리우 올림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으로 전 세계 모든 언론이 찬사를 보낸 장면이죠. 그렇죠? 두 선수가 육상 선수, 한 사람은 뉴질랜드 육상 선수, 한 사람은 미국의 육상 선수. 달려가다가 경기 중에 다리가 엉켜서 넘어졌어요. 그러자 넘어진 선수, 어떡합니까? 4년간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순간 같이 가자. 잡아서 일으켰어요. 근데 두 사람이 가다가 이번에는 일으켜준 그 사람이 또 쓰러졌습니다. 무릎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그때 지나치지 않고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또 일으켜줬습니다. 같이 가자. 결국 두 사람은 끝까지 결승점까지 같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저조한 기록이지만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여러분, 저 모습은 올림픽, 비단 올림픽 정신을 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원리, 공존주의의 모습, 함께주의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신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원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1등만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1등주의가 아니라 무슨 수를 쓰든지 다른 사람을 누르고 밟고 올라가야 한다는 내가 1등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1등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는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더불어 함께 다 같이 살아가는 공존주의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발을 맞추며 함께 걸어가는 함께 살아가는 함께 주의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 1등주의의 삶이 아닌 공존주의의 삶, 아름다운 함께주의의 삶을 실천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새로운 1등주의가 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새로운 1등주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오늘의 두 번째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에서 맨 마지막 부분이 시작되는 이제 그 시점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기 보면 예수님께서 약간 헷갈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무엇이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으뜸이라는 것은 맨 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종이라는 것은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은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되려면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현실의 삶에 가장 잘 적용시킨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의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윤리헌장이다. 윤리헌장이라고 명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고귀한 가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계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삶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섬기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로만이 아닌 실천으로 놀라운 실천으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 같이 화면 통해 오늘 본문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잠깐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분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전능하신 주님이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본문 4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어떻게? 얼마만큼 섬기셨습니까? 죽을 때까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섬기셨어.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만큼,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만왕의 왕이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통치자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길 수가 있는 겁니까? 인간인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섬겨야 맞지. 어떻게 해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인 우리를 섬긴다는 겁니까? 하지만 이 세상의 방법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 예수님께서는 인간인 우리를 섬기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자기 목숨을 우리들을 위해 내어 주실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자기 목숨을 위하여 내어 주실 때까지 섬기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섬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시겠습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섬김을 통하여 이 세상의 일등주의와 다른 새로운 예수님의 일등주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핵심 가치인 일등주의,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써든지 다른 사람을 밟고 그 사람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일등주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섬김을 통해서 목숨을 주십니다. 당신의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시는 그 섬김을 통해서 새로운 일등주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봐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세상의 일등주의 아니다! 내가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아래로 내려가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이겨서 그래서 그들로부터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그거를 말씀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일등주의와 다른 예수님의 일등주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을 즐겁게 잘 할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를 소개하면서 설교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시험을 만납니다. 그래서 시험 때문에 교회 출석을 힘들어하거나 신앙생활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심한 경우 신앙생활 자체를 중단하거나 아예 포기하기도 하는데,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즐겁게 아주 평안하게 잘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교훈이 있어요. 누워있는 자는 넘어질 염려가 없다. 누워있는 자는 넘어질 염려가 없다.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서 누워있는 자라는 것은 누워서 잠을 자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섬기는 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열심히 섬기는 그리스도인은 이런저런 크고 작은 시험을 만날 가능성도 별로 없고, 혹시 시험을 만난다 해도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간단하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섬기는 데 집중하다 보면, 섬기는 거기에 올인하다 보면 내가 겪고 있는 시험 때문에, 그 시험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할 틈조차 없기 때문이에요. 또 테레사 수녀의 고백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러면 주님께서 내 영혼과 나의 삶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새로운 일등주의의 삶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 모두 이 세상의 핵심 가치인 일등주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원리인 공존주의, 함께주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새로운 일등주의의 삶,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 섬기는 섬김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